이 느헤미야는 원래 에스라라는 책과 한 권의 책입니다. 후대에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저자별로 두 권으로 분리가 됩니다. 원래는 하나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에스라 기자가 기록한 에스라서와 내용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또 느헤미야서가 정확히 이해가 되는 이렇게 문맥상 같은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되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홀로 떠도는 섬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위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많이들 또 저를 만나면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왜 놀래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예요. 왜 놀래는지 모르겠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무섭게 생겨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인상을 좀 따뜻하게 부드럽게 지으면서 생활하려고 애를 쓰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화면에서만 늘 우리 청년들이 보다가 이렇게 실제 딱 앞에 나타나면 이게 놀라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 저보고 어? 진짜 웃겨요. 여기 물좀 준비해 주실래요? 저는 이 설교하다가 물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저기 극동 방송에 한 3, 4년 성경 퀴즈 프로그램을 그것도 날 방송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날 방송이 뭔지 알죠? 녹화가 아니라 라이브로 한 3, 4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아나운서 한 분이 저랑 진행을 하는데 한 번도 물을 안 먹어요. 한 번도 물을 먹는 걸본 적이 없어요. 참안 어울립니다. 커다란 분이 이거 들고 오니까 그래서 그 아니 방송 진행하다 보면 목안 마르냐고 그랬더니 아, 왜 목이 안 말라요? 왜물안 먹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방송계에 들어올 때 이런 방송 사이에 물을 마시는 일들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습관이 될 텐데 그럼 방송 진행에 혹시라도 뭐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또 물을 못 마셔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거나 이런 걸 미연에 훈련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아무리 목이 말라도 사전에 물을 많이 마시고 들어가서 뭐 2시간, 3시간씩 물한 모금 안 먹고 방송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자기는 방송 중에 물을 마신 적이 없다 그래요. 원기범 아나운서라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이 친구가 참 프로정신이 있구나. 근데 저는 그걸 좀 그렇게 훈련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잘안 돼요. 중간에 꼭뭐 많이 마시는 건 아닌데 입에 이렇게 적식이라도 해야 좀 이렇게 숨이 돌아가고 설교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상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언어 속에 담아진 그 말뜻은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복잡한 역사를 제가 아주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던 시대는 언젠가 하면 우리 그 말라기나 학계 선지자의 성전 재건 기록을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전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 유명한 왕이 하나 있었죠. 그 왕 이름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고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이때로부터 한 90년도에서 100년 전에 포로 귀환을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마지막 포로기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유명한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총독으로서 부임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1차, 2차 이렇게 두 차례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느헤미야는 돌아가질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맨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직함이 뭐라고 돼 있나요? 그때에 내가 왕의 무슨 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당시는 그 정변이 자주 일어나고 또 정치 체제가 중앙 집권적 그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독재죠. 사실은 결국 전제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자리나 신분이라는 것은 가히 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살극이 많이 벌어집니다. 암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황제나 왕은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 가운데 성품이 돈독하고 또 인격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그 상에 올려지는 이 술을 검시하는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은 반드시 왕을 직접 알현하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간단한 위치가 아니에요. 굉장히 신망이 두텁고 또 높은 지위입니다. 게다가 이 독재 국가일수록 이런 전제 체제 국가일수록 직위가 높은 게 아니라 뭐가 높습니까? 누가 왕을 자주 만나느냐가 권력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은 1차에도 못 돌아가고 2차에도 못 따라가다가 결국은 남겨지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모든 앞뒤 문맥상 굉장히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향수, 조국에 돈독했던 사람이에요. 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사실 포로기 이후에 그 땅에서 태어난 백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국어도 서툴렀을 것이고 또 그 나라에서 뿌리 내린 삶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해방이 되고 나서 이게 전 세계에 흩어져 징용을 살고 노동을 하던 동포들이 못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못 돌아왔을까? 근데 그게 돌아오는 게 이렇게 쉬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지 못하는 남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추를 하자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도 왜 나는 그때마다 빠질까? 왜 나는 남겨질까? 왜 나는 항상 나머지가 될까? 왜 나는 거기에 끼지 못할까? 이런 서글픔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거나 반추하거나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1차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2차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진 데는 다른 이유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결국은 이 남은 자에 의해서 후에 52일 만에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 일로 주변 나라가 깜짝 놀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 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모든 주변 나라에서 탐복을 할 정도로 그 누구도 어려웠던 성벽 재건 역사를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방해도 있었고, 방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무너진 유다 민족의 정서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집을 수리를 해봤거나 지어보신 분들은 대번 알 겁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게 편합니까? 뜯어서 고쳐서 새로 만드는 게 편합니까? 새로 짓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다가 땅 파고 기초 놓아서 새 집을 짓는 게 편하지, 허물어진 집을 들어가서 뜯어고치고 다시 그림을 그려서 새 집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무너진 경험이 있고 실패한 기억 때문에 좀처럼 이것이 회복되거나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서나 신앙의 내용 면에서. 지금 어쩌면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성벽 재건의 역사를 그래서 훗날 하나님은 딱 한켠에 느헤미야를 감추어 두었다가 그 역사를 위해서 이 인물을 역사 위로 툭 드러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도 않고 쓰시지도 않을까? 이렇게 본인 스스로 낙심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애타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들이,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 이 중에는 그런 심정으로 금요일 밤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잠시 후면 멀지 않은 어느 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감추어 두셨구나. 그러니까 탁 숨겨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숨겨두고 은밀히 역임을 받을 때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정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주목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항상 나머지로 취급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이때다 하나님이 계획과 시간표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 딱 세웁니다. 그러면 다 놀라게 돼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형제인데 딱 시간 속에 역사 속에 타이밍 속에 드러나서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수산궁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하고 거리가 무려 한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페르시아와 예루살렘. 이게 작은 거리입니까?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재건의 역사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죠?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페르시아 어느 궁궐 안에서 그 고향 땅의 소식을 가지고 고통하는 한 영혼을 딱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묘막측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여겨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캄보디아에서 또는 저 대만에서 저 미얀마에서 애타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바로 그 현장에서 준비하시지 않고 이 극동, 그것도 땅이 나누어진 이 조그만 나라 남녀 끝에 청파도 어느 한 구석에서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해서 긍휼함이 일어나고 합의가 도출되고 뜻이 모아지면 우리 이거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제일 기막히게 아픈 현장이 어딘가 하면 그 난민 탈출을 하는데 각 나라에서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 가로막고 있는 저 탈출 러시 현장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오늘 저녁에 그 보도를 보니까 지난번에 그 어느 한 아버지가 시리아에서 탈출을 하다가 자기 아기를 이렇게 안고 막 벌판에서 뛰는데 저기 카메라 그 여기자가 그걸 찍으면서 일부러 발을 갖다가 내밀어서 탁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애를 안은 채 나뒹굴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카메라 기자 앵글에 포착이 된 겁니다. 즉시로 그 기자는 해고가 되었지만 그 난민의 비참한 실태를 그대로 고발하는 뉴스였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그걸 불쌍히 여긴 스페인의 어느 그 축구협회에서, 스페인의 축구협회에서, 근데 그분이 시리아 축구 1부 리그 코치였답니다. 그 넘어진 애기 아버지가. 그 축구협회에서 그 애기하고 그 아버지하고 그 가족들을 전부 스페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재앙 같았던 현장이 그분에게는 참 행운이 되었지만 지금도 떠돌아다니는 또 해변가에 떠밀려온 그 난민 어린아이들, 갈 곳을 찾지 못해서 고통하는 아이들, 우리가 이제 오늘도 그런 이 지구촌의 재난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통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리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천몇 킬로, 천몇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 궁궐 안에 남겨졌던 느헤미야의 가슴에 울분과 슬픔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을 좀 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 친형제입니다.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그러니까 앞서 포로 귀환 때 이 사람들은 이미 돌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처럼 남겨지질 않고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유대 땅에서 다시 수산궁으로 자기 형제를 찾아서 무슨 일 때문에 온 겁니다. 자,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포로에 끌려오지 않고 그 땅에 남겨졌던 사람, 고향 땅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겁니다. 고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는 건 어떻습니까? 형편을 이제 느헤미야가 늘 그리워했던 마음이 이제 표출이 돼서 이게 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고향 소식이에요. 고향 소식. 자, 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네. 고향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아주 슬프고 안타깝고 비통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3절만.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환난이라는 것은 안팎의 그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얘기합니다. 뭐 국가가 존폐 위기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만만히 봤겠어요. 그러니까 오만 나라에서 다 찝쩍거렸겠죠. 여기서도 건드리고 저기서도 건드리고. 그러니까 참 그 슬픈 역사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는 어쨌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포로 이후에 이방 땅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2세. 2세를 미국에서는 바나나라 그래요. 바나나. 무슨 뜻인가 하면 속하고 겉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겉은 노란데 속은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 미국의 2세들 보면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제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헷갈리냐면 10대 후반에 가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미국 아이들 틈에 섞여서 미국 사람인 줄 알아요. 사고방식도 그렇고 실제 자기들이 미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10대, 17, 18, 19, 이때 나이가 들어서면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자의식이 일어나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바나나라 그래요. 겉은 하얀데, 속은 하얀데, 미국 사람인데 바깥 색깔은 노란 색깔이에요. 동양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걔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부모 세대하고 그래서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 세대는 어쨌든 그래도 한국인의 정서와 된장 맛이 있고 고추장을 찾는 그런 세대인데 모든 의식구조와 가치 철학, 삶의 패턴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2세. 포로로 끌려온 조상들이 이방 땅에서 난 아주 영특한 2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부모의 신앙의 유산의 영향 때문인지 고국에 대한 항상 부채감과 그리움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서적으로 사실 거리가 멀 수 있습니까? 게다가 자기는 페르시아 이 휴양지인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면 모든 생활이 사실상 최고급 생활입니다. 궁궐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안락합니다. 보장돼 있습니다. 안정돼 있습니다. 뭐 고향 땅에서 뭐 성벽이 불탔건 고향 땅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고생을 하건 내 할 바 뭐야 그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의 태도가 어때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냥 보통 운 게 아니에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여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역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귀향조치시키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었는가를 우리는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과 덮어두었던 그러니까 히든 데이죠. 감추어진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꼭 이런 시간이 있어요. 은둔의 시간이 있어요. 감추어진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잘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어디서 나온 표현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신랑 집에서 한번 하고 그 앞에 신부집에서 한번 하죠. 1년간에 걸쳐 그래서 결혼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결혼식을 할 때는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신부가 방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이 기간을 히든데이라고 그래요. 감추어진 시간이다. 그래서 모두가 신랑 친구들이, 친척들이 신부의 모습을 궁금해해서 그 집을 떠나지 않아요. 그럼 밖에서 이제 신부가 7일째 나오는 그 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일주일을 유대인들은 히든데이다, 감추어진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한 번 내지 두 번은 이 감추어진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탁 덮어놔요. 이게 덮어질 때는 그 시간을 겪게 되는 본인은 죽을 마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깜깜하고 답이 안 나오고 앞이 안 보이고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덮어졌던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서서히 고향에 날라든 슬픈 소식으로 이 시간에 베일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네가 일할 시간이다.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했단다. 그동안 힘들었지? 고향 땅 많이 생각했지? 돌아가고도 싶었겠지?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이제 다음 장에 가면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감추어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감추어진 시간을 기도로 잘 견디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잘 견디셔야 돼요.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면 되는데 그 조금만 더 그 순간을 견디고 버티지 못해서 그만 그동안 덮어졌던 시간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낭패를 겪는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참 힘들고 어려운 제일 만만치 않은 훈련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특별히 청년의 피 끓는 나이에는 이 훈련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3.1의 청년들은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 있다. 너 맨날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야. 감추어진 시간이야. 너 앞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지 기대만 하고 있어. 그리고 기도만 해줘. 아, 좀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웃죠, 웃죠. 예. 그 웃음을 넉넉히 받아 넘길 수 있을 때 진짜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 훈련을 우리 3.1교회 청년은 유독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제가 만나본 청년들은 다 지금 그 훈련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손을 탁 뚜껑을 열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히든 타임.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이제 그 무너진 성벽 재건의 역사를 위해서 뭘 준비하는가? 뭘 준비했을까요?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을까요? 기도. 기도를 준비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자, 4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준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아직 내가 일하는 순서가 안 왔어. 지금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세계 경영과 내 인생의 경영을 그분이 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징검다리 만들어 놓으시고 골목 만들어 놓으시고 세워질 받침대 만들어 놓으시고 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기도하여 엎드려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뚝 불러세워 이제는 됐다 등을 미는 겁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준비했던 게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잘 보시는 것이 오늘 이 기도해야 될 밤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나? 자, 보십시다. 5절, 이르되, 이 기도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를 지키시며? 예, 거기다 마크를 하세요. 언약,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저를 보세요. 두 단어, 두 단어. 오늘 기도할 때 이 두 단어를 계속 하나님 앞에 주장하시고 반복하십시오.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언약, 언약. 근데 이 언약은 약속했으니까라는 옵션의 개념이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의 뭐가 기초된 언약입니까? 긍휼. 하나님의 긍휼. 우리는 그분과 상호 계약 언약을 맺을 수준과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아들 삼는다.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네 앞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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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들이 준비될 것이다. 뭘 했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항상 유지하고 계신 분이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성실하세요. 성실이라는 말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일관되시다 그 말이에요. 그 일관성 속에는 우리의 꼬라지 여부가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넘어져 있던 우리가 잠을 자고 있던 실패의 자리에 널브러져 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일관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언약은 중간에 깨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죽어 있어 살려서 데려가세요. 어디가 부러졌어? 고쳐서 데려가세요. 어디 빠져 있어? 건져서 데려가세요.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은 긍휼하심이 기초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쌍방간에 맺는 그런 언약하고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시며 그 성실하심은 우리 일생 속에 일관된 성실로 다가오시는 거죠. 믿습니까? 자, 몇 가지 더 살펴보고 이제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에 태어난 자예요. 그것도 타양에서 무너진 고토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의 현장에 그는 그때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기도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대적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 집과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것이 장막 안에 벌어진 죄에 대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내 죄로 여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진 모든 죄악들은 그 교회의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악함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의식전환이 많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죄악이에요. 여기에 저는 느헤미야의 놀라운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6절 끝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조상들의 죄예요. 느헤미야가 직접 저지른 죄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죄악을 집안의 죄악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회개 기도했다고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가해자의 마음으로 한국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계속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8절을 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다시 모세의 율례와 법도대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모으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언약에 다시 자비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들은 10절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자, 저를 보세요. 언제?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오늘. 따라서 합니다. 오늘.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회개도 오늘 해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 가운데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회상의 형식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 형식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 앞에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사람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반드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주변에 나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보낸 천사들일 수가 있습니까?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도구요 통로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세계라는 무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케이스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원초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청년들 결혼 주례를 할 때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 끝에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 2장에서는 귀환을 하여 52일 만에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안팎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 방해 공작의 역사 속에 너끈히 회복을 그리고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포로들이 돌아와서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왜 실패했는가? 개혁은 100년 동안 실패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 때 와서 개혁이 완성이 됩니다. 제도가 없었나요? 제도를 못 고쳐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제 7장, 8장, 9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본질을 꿰뚫었어요. 아, 이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강해의 부흥의 역사를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부흥회 성전 엄청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앞두고 부흥회를 시작해요. 문제는 노동력이 우선도 아니고 제도적 개혁이 우선도 아니라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근본적인 뒤집음, 근본적인 새로움,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진정한 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구나. 느헤미야가 그 본질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사실상 행정관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강의학자죠. 그래서 이 놀라운 개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1장에서 보여준 기도의 제목들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애끓는 기도 속에 굵은 기초와 원리로 제목으로 여러분 손에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을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감고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내 안에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성벽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회복해야 될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회복되지 않으면 도시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회복이 돼야 도성이 완성이 되고 도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 성벽이 뭡니까? 내 안에 무너진 것.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밤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이 되어서 내 안에 저 깊은 속살까지 헤집어서 들추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족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증을 가지고 아프더라도 주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어 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손이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